자, 신독재 4단계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보도한 건데요. 1번, 이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독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도 독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만든 거예요. 1.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뭐 그건 맞는 얘기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위기의 순간 탄핵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평시에 이렇게 선거로 이렇게 착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혼란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때 위기의 순간에 막 뭐 촛불 혁명 뭐 아니 저 탄핵 막 이런 게 탄핵을 이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 그 촛불 혁명이라는 말로 집권을 합니다. 두 번째.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끊임없는 적과 적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 대통령, 지지난 대통령, 다음에 무슨 6.25, 예? 다음에 해방 전 뭐 그것까지 전부 다 끌어내잖아요. 예? 무슨 동학혁명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잘 가다가는 그 빙하기 때 그 저기 맘모스 퇴치하러 갈 때 뒤에 좀 설렁설렁 하던 그 원시인 그 후손 찾아내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판에도 너무 많이 판에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래야지 저 나쁜 놈이 가만 놔두면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거예요. 이렇게도 나쁘고 이렇게도 나빠요. 끊임없이 적과 적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한다. 세 번째, 언론, 군, 사법당국. 이거 무서운 얘기죠? 언론, 군, 사법당국, 경찰 뭐 이런 공권력을 접수를 시켜요.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까지 접수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무력화시킵니다. 돈을 주든지 억압을 해가지고 무서움을 보이든지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언론, 군, 사법당국은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 권력자를 견제하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이걸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아시죠?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패스트 트랙 올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선거 제도만큼은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끝없는 토론을 합니다. 끝없는 토론을 해요. 네가 유리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이래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 협의 끝에 합의를 해요. 협상 끝에 합의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가자. 이러는 게 선거법인데 선거법을 지금 패스트 트랙에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너희들이 제일 지금 불리하지? 그럼 너희들 빼. 우리끼리 갈 거야. 민주주의라고 다음에 지금 법이 있다고 다음에 다수결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이 민주사회 안에서도 신독재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넘어갔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누가 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상정 의원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거 뭐 하려고 그래? 야, 이렇게 밥에다가 밥솥에다가 밥 넣고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텅 하고 나중에 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뭐 회로가 어떻게 돼가지고 몇 도로 올라가고 그걸 뭐 하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수식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12가지인가의 서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될 경우에 뭐 거기에 2분의 1을 어떻게 해서 빼고 뭐 근데 결국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당 사람 자유한국당 사람에게 지역구에서 그냥 와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붙여주셨어. 그러면 이제 지역구 사람 말고 저기에도 올리잖아요. 그 저 비례대표에도 찍잖아요. 당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비례대표 지역구가 꽉 차면은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남한테 줘야 돼요. 덜 표를 못 받은 지역구의 표를 못 받은 사람들한테 비례대표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사람들, 지역구에 있는 자유한국당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그게 정의당 비례대표에게 표가 가는 그런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찍고 정의당 찍으라고 해서 같은 저쪽에도 만들어주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 자기네들 뭐 헌법도 바꿀 수 있는 큰 세력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공산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35분인데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무지하게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 이제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이게 현장에서 기업을 꾸리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도와주는 정부가 돼야 되는데 힘을 늘려가지고 자기네들 시장 경제 안에다 놓으면 됩니다. 시장에 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전부 다 이익을 봐요. 아, 나 손해보고 판다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실 손해보면 팔지 않죠. 사는 사람도 자기가 좋은 거 봐서 여기보다 이쪽이 싸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고 파는 사람도 거기서 팔므로 해서 자기가 이득이 남는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지금 김재동 씨 봤더니 지금까지 받은 게 3억 원이에요. 강의 이렇게 저 오늘 얼마 주세요?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하고 1,500만 원씩 받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한 게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그걸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는 아니 우파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쟁 상태에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값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예 예. 박수 칠려 크게 치세요.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몰래 숨겨둔 기금 같은 걸로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야, 와서 해. 1,500만 원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쫙 자 1,500만 원쯤 드릴 테니까 한번 와세요. 오세요. 그러면 뭐 다들 달려붙어가지고 그중에 최고 사람이 1,500만 원짜리 강연을 할 겁니다. 근데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알았으면 나라도 했겠네, 가서. 제가 가서 뭐 하고 그러면은 뭐 받는 게 뭐 옛날에 그 저 기자 생활하고 그럴 때도 뭐 10만 원, 20만 원이죠. 1,600만 원, 1,500만 원씩 받고 2,700만 원도 받고 그래서 확인된 것만 3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게 이제 시장 경제가 이제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보 분야 이제 동력선 귀순한 거 그게 조금 이따가 이제 저 제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교 분야 잘못된 거는 뭐 아까 대표적인 게 미국에 가서 저기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부인끼리 같이 만나자 부인 데리고 그리고 나서 앉아가지고는 기자 저 질문 받는데 다 쓰고 1분만, 야, 나가. 이런 다음에 1분 뒤에 나왔어요. 그게 단독, 정상회담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번에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그, 갔다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정상 외교한다고? 외교한다고? 순방 외교한다고? 일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에다 내라고 그러니까, 아, 싫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도 못 해줘. 이러면 끝까지 당당해야죠. 이놈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뭘 찾든지 안 된다니까 일본에 지금 G20인가 가서 만나는데 일본 수상도 못 만나고 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나중에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뒤에다가 야 그러면 있지 우리 기업 돈 가져가고 너희 기업도 돈 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랬더니 10분 만이래나? 안 돼. 이랬대잖아요. 싹싹 빈 거죠. 아리 정상회담 좀 하게. 야, 이거 좀 받아줘.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중국에 가서, 기자가 가서 같이 취재를 하는 대통령 취재 기자면 대통령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수행원이에요. 그거를 발로 패고, 그래가지고 여기 막, 안화 골절 생기고, 그렇게 그런 꼴을 당하게 만들고, 당신은 혼자 나가가지고, 혼밥을 여덟 끼를 먹어요. 이게 외교 폭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 딱 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정말 기적적인 성공을 이뤘습니까? 600달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아프리카 말고 아프리카 무슨 나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못 사는 완전히 폐허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컸는데 그거를 2년 만에 기적적으로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이제 올려주신 글이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어느 분이 올려주셔서 제가 좋은 글이라고 해서 적어왔습니다. 위대한 영도자께서 세계가 놀랄 만큼 크나큰 업적과 발전을 이룩했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니, 이건 북한 얘기죠. 우리는 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뭐, 저, 친하고, 뭐, 김정은 좋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더니, 다 굶어 죽는다고 쌀 보내라는 것도 무슨 소리냐. 아니, 세계적으로 그렇게 훌륭하다면서 무슨 쌀, 굶어 죽겠다고 쌀을 보내라고 그러느냐. 다음에, 군사 합의에서 하늘, 땅, 바다 다 내주고, 그래서, 야, 안보는 어떻게 하느냐? 안보는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랬더니, 첨단 무인 장비로 모든 걸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북한 목선 하나 못 잡아내잖아요. 그거 왜 못 잡았냐 했더니, 파도가 높아서 못 했대요. 말이 됩니까? 파도, 배는 1.3m 였는데, 파도가 1.5m 였기 때문에 안 보였대요. 거짓말입니다. 그날 50cm 였대요. 파도는 50cm. 그게 둥둥 떠내려온 거예요. 50몇 시간 동안. 그거를 또 이래요. 아, 이거는 저기 군함, 군용 선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딱 보고 그렇게 다니면은 연락을 하고 가서 갑니다. 왜? 표류, 구조.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까 봐 군인이 가요. 그런데 거짓말했잖아요. 이렇게. 이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에요. 예? 그리고 추경 안 하면은 나라 결단 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고성 산불 이재민 포항 지진에는 돈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요만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도 줄 돈 없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야, 그 저기 뭐 재해를 위한 추경이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는데 거기는 돈을 뭐 쥐꼬리 같이 써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 줄 돈 없다고 그러더니 북한에는 쌀 1,500억 원어치 준다면서요, 또, 이번에.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정말 너무 엄청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제가 사실은 저 국회에서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이걸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제가 3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 왔어요. 지금 걸기대회가 있죠. 규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실패 때문에. 그 목선은 무려 57시간 동안, 닷새 가까운 시간 동안에 북한 목선이 우리 영해 150km를 57시간이면 5일이 아니죠. 이건 무시하십시오. 57시간 동안, 북한 목선이 우리 영해 150km를 아무 제지 없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자기네들 영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와가지고 돌아다닌 것만 150km예요. 해군, 해경, 육군, 국정원, 아무도 몰랐어요. 이들을 저기 진구한 게 누구예요? 여기는 지금 연안 조합 중인 어민이라는데 이 조합 중인 어민이 부두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웬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들이 밤새 거기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기 헤드폰 좀 빌려주시라고요.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상한데? 그래서 찍어가지고 112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어민이 없었으면 그 사람 뭐 그리고 전화한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북한 사람이. 아니 북한 사람이 여기서 전화하면 북한 전화됩니까? 이거는 접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접선. 이쪽에 있는 간첩, 숨어 있는 간첩, 야, 이거 큰일 난, 아니면, 야, 빨리 오라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단 2시간 조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2명 보냈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처음에 목선이라고 그랬죠, 목선. 목선이라니까 뭐, 조그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동력선이에요, 동력선. 모터가 달려, 덩덩덩덩덩 그러면서 가는 거. 37마력이라고 하니까, 그건 작은 배가 아니랍니다. 빠른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떤 정보사에 있던 분이 얘기를 하는데, 경기에 실패했습니다. 유식한 얘기하면, 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라고 그래요. 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 끊임없는 경계는 자유의 대가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경계해야 한다. 경계가 뻥 뚫렸습니다. 경계에 실패했으니 우리는 자유를 잃을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참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작전 가서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천멸하려고 그거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쳐들어오는 걸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당했다? 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게 우리 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군은 할지는 못했는데 해경은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금방 청와대하고 다 연락을 했어요. 군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받았지만 브리핑을 했어요. 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두 인근에서 접수했다 이래요. 그러면 누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쪽에서 오는 거를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막 이래가지고 접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밤샜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서 봐 나만 갔나들 왜 안 나오나 이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밤새도록 이상하다 이 자식들 날 잡아야 되는데 귀순이고 뭐고 하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접수는 무슨 접수예요. 어민이 찍어가지고 그때 헐레벌떡 나온 거지. 경계작전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청와대는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았죠. 미리 해경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군은 이틀 뒤에 브리핑을 했으니까. 그 청와대의 대령, 청와대 소속의 대령이 뒤에 가서 저쪽 뒤에 가서 여기도 그런 분 계시나 혹시? 저쪽 뒤에 가서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킨 대로 브리핑을 하나? 이거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큰일 나는데? 이런 것 감시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알면서 은폐한 거죠. 청와대는 그 거짓 보고를 하는 자리에 함께 한 것도 모자라서 군의 이러한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군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개입 가능성. 이번 북한 동력선 사건은 단순한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청와대가 군의 무장 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오. 부하들은 죄가 없으니 부하들은 풀어주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경도 뭐래요? 책임자를 식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차이가 그런 겁니다. 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사자가 책임자 문책을 자기가 책임자예요. 무슨 책임자를 문책을 한다고 그래. 그걸 이걸 영혼 이탈,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붕 떠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딴 사람 얘기 같이 하는 거. 사과문 하나 읽고선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서로 이제 오셨어요. 왔는데 여러분들은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너무 샌님이다. 너무 그냥 뭐 유하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얘기하는 거 보고 절대 아니구나. 믿을만하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왜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마디가 이래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듭시다! 이랬습니다. 싸우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 또 싸워서 지면 안 된대요. 이겨야 된대요. 두 번째, 역량이 있는 대한정당으로 만들자. 대안을 딱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은 정책을 내놓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아 지금 경제정책 난리 났는데 여기는 괜찮네. 이런 걸 좀 내놔야 된다. 역량이 있는 대안정당으로 만들자. 미래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청년이 너무 적어요. 청년의 지지가 8% 뭐 1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좌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상황을 알리고 결국 이런 그 퍼주기 정책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의 주역이 되고 또 그 아들을 낳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다. 이런 실상을 좀 알려주고 그래야지 이건 안 되네. 지금 막 뭐 복지 정책에 너무 힘을 쓰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들 속에 스며들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알리자 적극적으로. 그리고 너무 우리가 꼰대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좀 알려주자. 이래서 이제 미래가 있는 정당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니까요. 그런 얘기 해도 될 거예요. 이 정치적 지금 정치 국무총리는 정치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권한 대행도 국무총리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정치가는 아니고 행정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와서 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아주 뭐 정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겪고 느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고시를 볼 때부터 10시에 자서 2시 반에서 그러니까 10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났대요. 2시 반에서 3시 뭐 그때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자기는 새벽형 인간이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가든지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난답니다. 나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그런 다음에 하루 할 거 전부 다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마 서원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서원 기도. 제가 하나님, 제가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사법고시를 붙일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붙여 주십시오. 그럼 저는 신학 대학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연수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좀 봐주세요. 아,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연수원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예예예. 예. 그래서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분. 그래서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무슨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면 인터뷰 하실 겁니다. 왜냐? 이분은 약속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허튼 약속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으면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제가 믿을 정도예요. 약속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분이고 지금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정치 시작하면서 정치 그 종교적 그 소명의식을 접합시킨 결합시킨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는 아무도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얘기해 드릴 만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큼 길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전부 다 이제 빼고. 제가 황 대표님은 차기 지도자가 될 만한 이제 소양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 정치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두 차례를 했어요. 두 차례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여쭤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자니까 세상의 모든 기자들이 당시에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봤습니다.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당신에게는 권력 의지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던 공무원 출신 여러분들이 너무 힘없이 푹푹 쓰러지는 걸 많이 봤어요. 고건, 무슨 우리 반기문 뭐 이런 분들이 끝에 그 권력 의지가 약했습니다. 이렇게 막 척박한 아스팔트 같은 데서 막 커온 정치인들은 쎄요, 쎄.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맞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간단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권력 의지가 있는 게 뭐 잡은 거 안 놓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라면 막 몸을 던지고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는 권력 의지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이게 만약에 녹화가 되고 있고 나가게 되면 큰 무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살짝 좀 이렇게 감추면서 얘기를 하면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한다. 불의한 과정, 절차적으로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난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근데 정의를 실현하는데 힘이 필요하다 하면 나한테도 그 권력, 그 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꽈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알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 대한 처리가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하거나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건 정의가 아니고 그래서 정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걸 고쳐야 된다는. 근데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도 있는데 그것도 살짝 두고 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죠. 얘기해도 되나? 세상은 바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는 길 가다가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져도 노무현 대통령 욕을 했다. 그럴 때가 있었다. 진짜로 그랬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다. 세상은 바뀐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갖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미래를 쳐다보며 꿋꿋하게 나가자.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생각입니다. 뭐 그리고 모든 몸가짐이 신중하고 다음에 힘이 있고 공의롭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맞느냐? 맞게 해야죠. 기왕에 정치에 이제 들어가서 큰 뜻을 품고 계시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얻기 위해서 변신할 것은 변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마음 바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으신 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